지난 월요일 2026년 6월 1일에 저기 PPT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방송하고 기독언론인협회가 1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동수 목사 2단 시비로 본 교단들의 이단 규정 문제. 이게 그날 주제로 이제 선정이 돼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등에서 이제 결의가 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의 절차적인 그 문제 또 신학적 쟁점을 짚어보는 이와 같은 자리가 있었고,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날 제가 발표한 걸 잠깐 정리를 하고, 지난 10년 동안 저한테 일어났던 그런 일들, 이걸 가지고, 또 황교학 박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지난 30년간 한국 교회를 농락한 이단 간별사들의 사기극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2025년 9월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합동교단은 110회 총회에서 저를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그 개인적인 명예훼손이고 모욕이고 이런 것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8년에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28살에 제가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4년 동안 교수로 근무하다가 199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33년 동안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학문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수많은 학생들 가르쳤고 석사, 박사 아이들 합쳐서 아마 한 8, 90명 정도 이제 배출도 했고 100여 편 정도가 되는 국제 영어 논문도 쓰고 또 100편, 150편 되는 이런 국내 논문, 뭐 컨퍼런스 자료 이런 것들도 발표하고 특별히 제가 오존층 붕괴 이런 걸 막는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일, 또 요새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발전소 관련된 그런 일. 또 요새 AI 칩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했던 연구가 바로 그 냉각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 장치들을 보호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한 3, 40년 동안 이 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토픽으로 삼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그래도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 제대로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해서 평생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이제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형 교단들이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이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단으로 발표를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이단이라고 낙인 찍는 그 일은 한 개인에 대한 그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에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헌법 아마 구절트인데 행복 추구권. 그리고 그 행복 추구권의 핵심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보존돼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걸 믿고 이걸 가르치는 게. 근데 이거를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도 적법한 절차도 없이 그냥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그냥 손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손도 안 들은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뭐 해갖고 여러 안건들과 함께 그냥 이제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이런 그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런 일, 그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핵심 사항만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110회 그 총회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목사는 생략을 하고 정동수는 자신의 주장을 사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의 속성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편적인 교회, 다시 말해 카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득권 교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여 성도들을 혼돈케 함으로써 본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단을 규정하려고 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부정했는지, 어떤 교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핵심 교리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 뭐 천국, 지옥, 이 모든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탈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런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단 규정 그 절차 자체를 다 무시를 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이단 사이비 규정 지침서에서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에 결의를 한다고 본인들이 다 거기에 적어놓고, 그리고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다, 뭐 소명 뭐 자료를 내라든지 한번 오라든지 이런 거, 이런 방구 한 번도 없이 그냥 지난해 9월에 그냥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냥 제가 이단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결의가 원천 무효다. 그거는 본인에 대한 이단 규정 결의가 이제 이루어질 때 이 총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정족수를 이게 넘겼는지 해서 사람들 줄을 셉니다. 그 총회 대표들 줄을 세네요. 그래서 그 줄을 세는 그 모든 게 110회 그 합동총회 그 모든 게 유튜브 영상으로 다 이제 밖으로 송출이 돼서 정족수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자료를 가서 보시면은 저에 대한 그 이단 결의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져야 그 결의가 유효한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 저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거를 어떤 몇 명, 세 명인가가 이단이다 아니다 판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재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소재열 목사는 여기 가서 보시면 교회법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법과 관련해서 가장 두꺼운 책을 쓰고, 그래서 교회법에 관련해서는 소재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정통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합동 지금 목사예요. 근데 총회가 끝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뒤에 이분이 인터넷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 결의가 이루어진 그날 이루어진 모든 거는 정족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렇게 이제 하고는 이분이 계속해서 좀 마음의 부담을 느꼈는지 요거는 지난해 12월에 또다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다시 말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러면 그날 총회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결의는 무효다. 그래서 두 번인가 이분이 글을 썼고, 그리고 원래 이번 공청회 그 포럼 할 때 연사로 나와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정 목사님 어떻게 봐요?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어떻게 또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재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그 마음이 공의로운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합동 측에서 저를 이단 심사를 하고 그리고 합동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에서 교회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가라고 하는 소재열 목사님 자체가 그날 결의는 무효다. 정족수를 맞추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단 지정 무효 소송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기일이 열렸어요. 그래서 판사가 정족수 넘겼다고 하는 그 자료를 내라고 합동 측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합동 측은 자료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7월 초까지 그 자료를 내라고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합동 측은 줄고 나와서 변호사들이 뭐 얘기하냐, 이건 정교불리니까 국가에서 관여하지 말라, 그 얘기만 앵무새처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교불리 문제가 아니라 절차 문제지 않냐. 이게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이 결의가 무효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료는 못 내고 무조건 정교불리니까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고. 이게 국가가 관여하지 않을 사안이냐. 이게 한 사람의 명예와 그 다음에 거기 딸려있는 많은 그 교인들의 모든 명예와 그 다음에 모욕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있고, 그래서 정말 일이 잘못돼서 합동 교단이 패소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많은 이런 그 벌금을 저희가 이제 민사 지금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 다 동원해서 그래서 큰 돈을 이제 추구할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하여튼 7월 2일인가 가서 보면 그날 아마 무슨 판정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든 지든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나도 그것이 우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선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핵심 쟁점이 뭐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예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했다. 그런데 그 유일주의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을 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이야기했고 여기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2016년 4월 10일자 개혁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나의 제목에 아예 유튜브 영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한 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제 입으로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이제 저한테 이제 씌워갖고 그래서 제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고 개혁성경을 비롯한 여러 한글 역본에 심각한 오역과 누락이 존재하므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저는 그것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개혁성경 분석에 관한 제가 그 영상이 30개, 40개가 다 넘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리적 문제가 있는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저한테 뒤집어 씌운 게 뭐냐,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고 제가 주장을 했다는 것을 이중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거짓을 말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제가 이렇게 쓰고 정동수 목사는 한 번도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설을 주장한 적이 없다. 제가 가장 미워하는 교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이중 영감 교리를 제가 가장 미워한다. 그 다음 그림도 가서 보시면 여기에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중 영감을 받았나. 이건 한 시간 이상 제가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말씀 보존학회 또 그 계열에서 나온 무슨 표준역이라고 하는 이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 거지. 저거는 그냥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성경의 영감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이 자필 원본에 있는 그 원어들에만 주어져요. 하나님이 숨을 거기다 불어넣어줬지. 어디 킹잼 성경 1611년 그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언제 숨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대로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들에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어주시는 영감의 그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상 유례 없는 섭리로 그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 손에 그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선조들이 믿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각 사람의 언어로 번역된 그런 그 성경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해야 된다. 근데 영어 사회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이다. 지금까지 나온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팔리고 또 여러 나라 성경들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번역에 대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그런 나라들 역본 만들 때 그 대본으로 사용된 게 킹제임 성경이고 뭐 매튜앤리 청교도들의 주석 할 거 없이 정말 거의 모든 그런 주석들 유명하다는 게 다 킹제임 성경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100% 영어 킹제임 성경 거기는 모든 그 구절들을 그대로 다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교리적인 이런 고백도 만들고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교리, 신조 그 다음에 뭐 고백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모든 것들 모든 교리 이런 모든 교리의 근간이 다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돼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오류가 있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단 하나의 오류가 없다 그게 증명된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든지 하세요. 제가 일주일 내로 무엇이든 다 답을 줄 테니까. 그래서 알려진 오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거고 그 성경을 우리가 우리말로 최대한 번역을 해서 그래서 교리에 문제가 없는 그런 성경으로 만든 게 그게 30년 동안 번역하고 교정해서 만든 우리말 킹제임 성경 또 마제스티 에디션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이거를 오류가 없다거나 완전하다거나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충분하게 교리적인 이탈 없이 오류 없이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이 영상 하단에 가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그 더보기 링크에 가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특별히 더보기 링크의 첫 번째 가면 무료로 우리가 만든 이 킹제임 성경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는 그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받아가셔서 그냥 개역성경 보시고 거기다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그 옆에다 두고 참고서적으로 아 이건 이렇게 번역이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뭘 이야기하는 건가 개역성경 안에 신약성경 안에만 13구절이 지금 없음이 있는데 킹제임 성경 가면 다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도 킹제임 성경 가면 다 있잖아요. 개역성경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가를 그냥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 요 밑에 더보기에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얘기하냐 세 번째는 제가 개역 성경이 사탄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 심각한 오역과 누락이 존재한다. 잘못된 것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의 특정한 그런 그 주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장로교 신학대학의 나채용 교수를 포함해서 성서공회 여러 총무들 다 이렇게 해서 개혁성경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개혁 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성경을 다 만들어 놓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개정을 내야 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잘못이 많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게 개혁 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건 나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정말 양심 있는 목사들, 예, 양심 있는 목사라고 하면 다 동의할 거예요. 개혁성경에 문제가 엄청 많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 개혁성경을 내가 사탄성경이라고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개혁성경이 사탄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개혁성경 자체가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제가 고백했듯이 내가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 성경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개혁성경에는 사탄에 의해 변개된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사탄에 의해 변개된 부분이 있다, 이거는 성경 본문 전승의 역사에 대한 그런 진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안에 있는 특정 본문들이 사본 전승 과정에서 부정확한 형태로 필사가 되든 번역이 되든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의미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또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던 일이 뭐예요? 가톨릭 교회가 쓰고 있는 그 소수사본, 그 라틴 불가타 성경, 이거 안에 너무 오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500년 이상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다수사본, 에라스무스가 만들어진 공인본문, 여기에 근거한 그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서 그 성경으로 가르쳐야지, 가톨릭 교회 그 사본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종교계의 핵심이 뭐였어요? 성경, 성경을 올바른 것으로 만드는 게 종교계의 핵심이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성경 공동번역 등 천주교 소수사본에 근거해서 나온 거에는 많은 오류가 있고, 그런 본문 오류뿐만 아니라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성경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왜 사탄이 변개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냐? 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감하시면서 그 성경 말씀에서 제거하는 자들, 더하는 자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 내려진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 본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99%의 다수사본, 다수사본이 있고 1%의 카톨릭 사본이 있고, 그 다수사본이 프로테스탄트 사본이고 종교개혁 사본이고 거의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사용했던 그런 사본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본문을 써야 된다,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장로교인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칼빈이 주장했던 거를 제가 그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 소수 본문에서 나온 거는 본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열쇠 구절이 통째로 없음으로 빠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번역 오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지금 비교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이쪽엔 킹제임스, 그 다음 이쪽엔 개혁해서, 그래서 다 만들고 났더니 650몇 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칼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개혁 성경에서 다 빠지고 한 데는 빨갛게 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잘못 번역된 다 지금 밑줄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칼라로 다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냥 누구나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금방 볼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책의 어느 페이지에 오탈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저 책을 가짜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경이나 아니면 이슬람의 꾸란이나 이런 데 오탈자가 있고 잘못된 게 있고 그러면 저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책이니까 제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제가 왜 개혁성경 지금 30년 이상 보기 시작한 건 제가 뭐 10살 이때 이후부터 이제 봤을 테니까 적어도 55년 이상을 개혁성경과 씨름하고 살아왔는데, 그럼 왜 제가 개혁성경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냐? 이 책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거의 99%가 개역성경 또 개역성경에서 나온 개역개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몇몇 단어 바꾼 것 외에는 거의 모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5년 동안 읽어봤고 그리고 수십 차례를 정독해서 뭐가 빠져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다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개역성경 때문에 신천지나 아니면 베레아 같은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명백하게 이게 아닌데도 지금까지 100년 동안이나 그대로 해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그걸 지금 개역성경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영이 아닙니다. 천사만 영이지 사람은 영이 아니고 영이 있는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숨, 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됐다 이런 거를 성경이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어, 히브리어 할 거 없이 다 혼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영으로 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신천지 같은 경우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 한 구절 가지고 신천지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비유가 아니면 여러분 영어 한번 가서 보세요. Without a parable.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예를 하나씩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냐? 아, 공동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새로 뭐 21세기 독자들을 위해서 한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번역인가 뭔가를 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고 비유가 없이는이라고 분명하게 제대로 번역해 놨어요. 거기는 대한성서공회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고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데 그 구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책에 오탈자가 있다는 거하고 저 책이 가짜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저는 개역성경 안에 오자 탈자, 다시 말해 오역과 그 다음에 빠진 것, 더해진 것 등 잘못된 것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개역성경이 사탄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개역성경 이 관련해서 위증죄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판사가 서울 남부지방보고 2018 고정 78 거기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피고인 정동수 목사가 제출한 자료를 2, 3년 동안 다 조사했는데 피고인이 개역성경이 사탄성경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탈탈 털고 저를 반대해서 그 사람이 자료를 막 냈을 거 아닙니까? 다 봐도 개역성경이 사탄성경이라고 말한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합동교단에 냈어요. 그 판결문을 그대로. 그랬더니 합동교단 그때 이대위원회에서 너무 좋다고 정말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해서 이단성 해제가 됐던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 지나서 어느 시점에 오더니 갑자기 제가 또 그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2단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2단 규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저의 그 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2단으로 규정되는 과정이 무려 1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2단 사냥을 한다고 하는 두 목사가 갑자기 저를 2단으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합동교단 목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는 신문이 있는데 신문이 칼라로 됐는데 한 20장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집중적으로 거의 전면을 다 할애해서 제가 했던 말을 짝 있게 해갖고 내가 이단이다 뭐 이런 걸 이제 하고, 그리고는 아 5월인가 6월쯤에 장로들 모임이 있다는 것 같아요, 합동교단. 거기에다가 한 추록을 다 만들어갖고 그래서 저를 이단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걸 다 칼라로 다 해서 그렇게 다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이 두 목사가 자기 돈 털어갖고 할 일은 없잖아요. 이단 사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주고 이 일을 이제 사주를 해갖고 10년 전쯤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합동총회에서 10년 끌다가 결국 저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했는데, 101회 2016년 총회에서는 제가 이단성이 있다. 예,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103회에서는 2019년 5월 31일까지 특정 수정사항을 다 고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2019년 104회 총회에서는 3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제가 가져다 준 뭐 법정 자료니 모든 거 제가 본 거 다 보더니 뭐라고 하냐, 모든 걸 다 만족을 시켜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서 너무 일이 잘 됐다고,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총회 보고서에 나는 이단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이단성을 해제한다는 이런 그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총회 본회의에서 그걸 다 발표했어요. 이단 대책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아 그렇게 했더니 뭐 이견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오명은 목사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뭐 문서를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직접 이자를 이단성 해제가 아니라 아예 이단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회를 보든 그 총회장 목사가 아 이거는 부당한 일이지, 이게 논의도 안 하고 어떻게 이단을 만드느냐고 이렇게 이제 슬슬 뭐 이야기하더니, 그럼 그냥 그대로 이단성을 유지하는 걸로 하자. 여러분 3년 동안 본인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갖고 학자들 다 동원해서 다 검사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올렸습니다. 보고까지 다 했어요, 총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근데 어떤 사람, 이 오명현이라는 자가 쑥 나타나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갖고 모든 걸 뒤집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관련자에게 이 얘기 했습니다. 이 오명현이를 이거 민사소송을 하든지 해서 2억이든 3억이든지 배상 신청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니, 오명현이가 무슨 돈이 있냐. 예. 그러니까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5회에서는 뭐 이단성 무슨 참여금지 어미 경계로 강화를 하고, 106회에서는 그대로 그걸 유지하기로 하고, 109회에서는 3개 노회가 또 이단 규정 헌의안을 총회 이제 상정을 했는데, 저는 105회, 106회, 109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장로교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110회 총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족수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단을 이제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제가 합동교단하고 이런 악연을 맺고 있는데,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거기 이단 관련 그 위원들이 상당히 선량했어요. 그래서 기회도 주고 모든 자료도 내라 그러고, 그리고 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 모든 거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는 이단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서까지 다 이제 만들었는데, 오명은 목사 때문에 갑자기 반전이 된 그 이후로 지난 6년 동안은 저는 단 한 번도 소명 기회니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단을 이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신교단도 한 번도 소명 기회 준 적도 없고 갑자기 이단성이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통합교단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 6월 1일에 갔더니 통합교단도 저를 조사한다 그래. 그래서 아니 조사를 하는데 뭘 조사할 뭐 근거를 내라고 하고 뭘 조사를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조영목 목사가 뭐 왕으로 있는 뭐 예수교 하나님의 성인가 뭐 거기에서 저를 이단으로 규정했대요. 그래서 이단 규정한 근거가 뭐냐, 합동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첫째 대형 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이런 일을 다 무법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이단을 규정을 하는구나. 그거 이제 제가 느낀 거예요. 개인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해요. 이단으로 규정하기 전에 계속 인터넷 신문역에서 올리면은 여러분 찾으면 다 이단으로 되는 것처럼 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요. 소명기회? 에, 없어요. 그런 거. 소명기회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는 2단이든 뭐 3단이든 하여튼 뭐 2단성이든 뭐 뭐든 하여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 2단이다. 이렇게 하고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교분리니까 관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정교분리가 아니에요. 정교분리가 왜 생겼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개혁주의 청교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오직 청교도만 믿어야 되고 회중교회만 해야 되고 침례교니 뭐 이런 다른 거는 허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정교 일치를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소수의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1791년에 미국의 헌법의 수정조항 1조가 만들어지면서 대형 교단이나 대형 교회가 소수의 이와 같은 그 종교인들을 탄압하면 안 된다. 이 차원에서 정교분리가 만들어진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누구를 이단 만들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러고는 가서 정교분리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넌센스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가서 회의하는 거 보면 초등학교 회장 선거하는 것만큼도 못하다. 어른들이 돼서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회의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지금 한국이 선진국이지 그냥 전반적으로 특히 교회 뭐 이런 거 내부는 그냥 미개하다 못해 야만적인 그런 그 수준이다. 그냥 회의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오늘 결의가 났는데 곧 다음날 바뀝니다. 예, 저 위에서 무슨 명령이 내려오면 또 바뀌는 거야. 또 바뀌어요. 아, 총회 자리에서 아니라고, 이단성이 없다고 다 발표해놓고는 총회 자리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갖고 이 사람 이단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바뀌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단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2대 위원들의 수준이 그냥 한심합니다. 저한테 왜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를 안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 전 세계 모든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안 하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단 대책위원이라고 한 사람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장로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어머니교단이다 뭐 해갖고 장로교회만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편교회니 뭐 공교회니 뭐 이런 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다. 전 세계적으로 침례교회가 가장 크고 장로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측을 가서 보니까 이 2대 위원들이 2년, 3년 뭐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해서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2대 위원장이나 2대 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거기가 보니까 전라도 출신이에요. 전라도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교회 목사들이 주로 헌의를 하고 전라도 교회 목사들이 주로 2대 위원장, 뭐 2대 위 이런 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교단들이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법한 불법의 이런 판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단 카르텔이 굳건하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회는 총회 할 때마다 이렇게 두꺼운 몇백 페이지짜리 총회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 안에 뭐 이단 대책위원회 뭐 위원장이 누구고 위원이 누구고 뭐 이런 모든 결의사항이 뭐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101회 그때는 진용식 목사라는 사람이 2대 위원장이었고 103회에는 고광종 목사가 전문위원이었고 105, 106회기에는 진용식 목사가 전문위원장 오명현 목사가 총무 고광종 목사가 일반 전문위원 그리고 110회 이번 2025년 여기에는 진용식 목사가 이대위 서기 신학원 부원으로 동시에 자리했고 오명현 목사는 정동수의 이단 사상이란 제목의 공식 특강 강사로 이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진용식, 고광종, 오명현 이 세 사람이 합동 이대의 핵심 직책, 거기에 10년 동안에 걸쳐 일관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게 본인들이 낸 그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1회기에 저를 이단성 있다고 그때 결정할 때 이단 대책위원장이 누구냐? 진용식. 그 진용식 목사가 9년 뒤에 110회기에는 이단 대책위원회 서기 신학부 부원으로 동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105회, 106회에는 진용식 목사가 전문위원장, 오명은 목사가 총무, 또 여기 외에도 또 정읍의 유웅상 목사라고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무슨 전라도 이런 걸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들이 다 전주 여길 근방으로 해서 저 전라도 요 호남 이걸 해서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서 2년, 3년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자, 제 104회 총회 보고서 8항을 보면 고광종 목사가 103회 회기에 남중노회라는 노회의 노회장인데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이단 조사 건의안을 올린 당사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광종이라는 사람이, 이 고광종이라는 사람이 105회 106회 때 이대위 일반 전문위원이고 같은 시기에 진용식 오명은 목사하고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4회 그 총회 보고서 거기에서는 제가 이단성이 없다고 해서 다 올렸거든요. 또 오명현 목사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이걸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3년 동안의 모든 거 다 이제 뒤엎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해 위원장이 이 무슨 목사로 바뀌고 105회에 총무가 진용식, 연구분과위원장이 오명현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바뀐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104회 총회 보고서에는 제가 총회가 원하는 대로 다 수정했기 때문에 이단성 해제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명은 등등 해서 진용식 등등으로 해서 이제 이 105회가 이제 구성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총회가 원하는 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누가 이단 대책위원장과 누가 이단 대책위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단성 해제 보고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저를 또 믿게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모든 것도 장악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은 원하는 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일이 뭐 200만 명을 자랑하는 지금 합동총회 2단 대책위원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자, 이를 뭐 가장 뭐라 그럴까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진용식 목사인데 진용식 목사는 여기 가서 보시면 경기도 안산 근처 뭐 봉담에 있는 상록교회 담임 목사다. 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110회 2025년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단 대책위원회 서기고 신학부 부원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의회 대표 회장이고 출생지는 전남 순천이고 1984년부터 전북 전주에서 성산교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에도 있으니까 16년간 사역한 뒤 1999년에 안산으로 이동해서 상록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진용식 목사가 전주, 아까 제가 전주 카르텔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 점에 일단은 주목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제목이 한국교회를 30년 동안 농락했고 보여주세요. PPT도 농락한 이단 간변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해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또 박사까지 한 황규학 박사가 지은 610몇 쪽짜리 책입니다. 이 책 여기 가서 보면 이게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황규학하고 치고 이단 간변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을 여러분 한번 가서 보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단 간변사들의 자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두 이단이 됐다. 지난 한국교회 30년간은 그야말로 이단 간변사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기극을 연출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단 간별사들의 공통점은 교리 간별을 근거로 항상 돈과 연결을 했다. 즉 교리의 전쟁이 아니라 교리를 빌미로 쩐의 전쟁을 했다. 돈을 주면 정통이고 기사도 삭제해주고 강의도 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언론과 소속 교단의 이대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낙인 찍는다. 특히 최삼경과 진용식은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교단을 등에 업고 서로 연계하며 이단으로 정죄하는 데 앞장을 섰다. 그러므로 이단 간별사들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서 무려 616쪽짜리 모든 거 다 자료해서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꼭 강추입니다. 강추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393쪽에서 430쪽이 진용식 편이에요. 진용식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책의 내용을 393쪽에서 뭐라고 썼냐, 진용식은 안식교에서 무려 28년 활동하다가 개종을 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식으로 그냥 풀어 설명하면 아주 이단에 쩔어서 산 사람이다. 28년 동안 이렇게 돼 있으니까. 394쪽을 보면 자기가 비판하기 원하는 사람은 고광종 목사 등이 속한 남중노회, 그 전주에 있는 것 같아요. 전주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남중노회를 통해 이대위에 헌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만들어 달라 뭐 이런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진용식이 본부를 꾸며 운영하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멤버의 다수가 남중노회 소속이다. 여기 황교학 박사 있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라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기 30명이 나와 있는데 전국에 이단 상담해 준다고 하는 자들이 30명이 있는데 거기 전체 본부 대표가 진용식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황교학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상담하는데 비용이 세 번에 50만 원. 여기는 그냥 50만 원이라고 그러고 지난 월요일 날은 와서 세 번에 50만 원. 아마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가서 조금 누르면은 각 사람 핸드폰 번호가 다 나와요. 핸드폰 번호가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뭐 처음에는 무료로 해준다고 하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서 세 번에 50만 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 실제로 이건 상담 비즈니스 업체다 이렇게 썼습니다. 398쪽에 진용식은 강제 개종 문제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이 생겨갖고 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용식 본인 계좌로 드러난 그 금액만 14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받아 먹었는데 거기에 법원도 이단 개종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것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14억 원. 14억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억 원. 그 다음에 401쪽은 진용식이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연합회 이단 조사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안식교 이단 교리와 유사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본인이 이단적 사상을 가진 상태에서 이단 대처 사역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본인이. 예. 그 다음에 403쪽에서 408쪽은 진용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공식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예.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가가 나지 않은 그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공식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이단 대책위원회 무슨 뭐 상담소 본부장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416에서 420쪽은 그의 금품 수수권을 쭉 나열하고 있고 421쪽에서 429쪽은 그의 아버지 진 무슨 장로가 얼마나 이단인가 해서 이단성을 조목조목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 다음 그림에 가서 보면 진홍식 목사가 뭐 장로교회 거기 뭐 목사로 돼 있는데 위에 가서 보면 진용식이라고 나오고 섬기는 사람을 누르면은 그 밑에 가서 보면 동사 목사, 난 뭐 동사 목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동자인지 동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진정 아니에요. 같은 진씨라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이제 진용식 목사가 뭐 올해인가 내년에 이제 은퇴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근데 지금 진 씨를 또 거기다 가져다 놨거든요. 이 정도 되면 뭐 뭔지 여러분께서 이제 대충 아실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광종이란 목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인천 서창동 소재 성산교회 담임 목사다. 그래 아주 뭐 홈페이지 가보니까 뭐 축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인생의 뭐 방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성산교회를 만남으로 끝이 난다고. 그래서 헛소리를 적어놨는데 신앙의 방향은 성산교회를 만남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남중노회 소속 거기 노회장까지 한 거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영식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의회 거기에 가면 인천 거기 뭐 일산 지부에 고광종 소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 전화번호까지 다 있잖아요. 개인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진영식 고광종은 다 전주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진홍식이 성산교회를 전주에서 했고 고광종이 여기 인천에서 지금 성산교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같은 노회 동료일 뿐만 아니라 진홍식 목사가 이끄는 그 뭐 이단 상담소가 그 협회에서 직접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에 이단이 저를 만드는 그 과정 거기에 이걸 누구와 조사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노회가 내야 되는데 그 일을 꾸민 장본인 가운데 하나가 고광종 목사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광종이라는 사람이 1년인가 2년 전에 이런 일을 했어요. 유튜브 영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사랑 침례 교회에서 개종한 집사님의 간증. 이렇게 해갖고 이단 정동수 목사 사랑 침례 교회에서 개종을 했다. 예. 그 당시엔 제가 이단으로 분류된 적도 없고 한데 저렇게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들이랑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좀 고소고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아유 인간이 불쌍한데 그냥 둬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저게 뭐 10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걸 보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을 냈습니다. 이번에 6월 1일 날 그 저기 이단 포럼이 열리고 났는데 거기 이제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거기 자기는 서창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단이라고 불리는 정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하고 있고 정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간별사가 이단 말을 합니다. 이단 같은 말을. 어떤 말을 하냐.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면 직분 안 준다고 설교 시간에 목사가 말을 하고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11조 했기 때문에 11조는 신약에도 있다면서 성경에 11조 하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목사가 반문을 한다. 예물 없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목사가 말을 하고 축도를 받고 가야 아까 저기 서 있잖아요. 축도를 받고 가야 복을 받는다고 목사가 말을 하고 이단 운동을 하는 간별사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창동이라고 썼는데 이게 뭐 그 교회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서창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서창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거제 헌금이라고 해서 목사회가 다 가지고 가는 여러분 거제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신약시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구약시대에 거제 헌금이라고 해서 이런 걸 받아가는 그런 목사가 서창동에 하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명현이가 있는데 오명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사의 그 총회 때 그냥 손 들고 일어나서 있지도 않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총회 그 자리에서 이단성 해지하는 거를 그거를 뒤집어 놓고 그리고 110회 총회 보고서에 가서 보면 이단 규정 되기도 전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정동수 목사 이단 사상 강의란 사람 이 사람도 동전주 노회 전주 거기 소속이고 하여튼 다 전주 그쪽에서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단 협회 공보 상담 거기 가면 여러 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영국 목사입니다. 서영국 소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고신 측의 이단 대책 연구소장이에요. 고신 측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다 이단 기독교 상담 예, 뭐 강북 상담소장인데 뭐 이 사람 주도로 또 저를 뭐 예의주시하고 뭐 만들고 이단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이단 연구소 거기 협회 거기 가서 보니까 이름이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 가서 눌러보죠. 예, 이름이 진용길이에요. 진용길, 진용식, 진용길. 근데 어디냐? 전주, 전주에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 오늘 아주 진씨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무슨 관계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뭐 가족끼리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30명이 나오는데 이거 누르면은 이 사람들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아, 이 목사들하고 무슨 상담을 하는데 상담할 때 돈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로 연락하셔서 녹음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연락하시면 에, 저희가 그냥 신문사에다 그대로 이제 낼 테니까 그래서 돈 요구하면 그러면 핸드폰에 녹음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이단 상담해 주고 그런 거 좋은 일이죠? 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 돈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돈 뭐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그대로 다 녹음해갖고, 예, 그래서 여러 크리스찬 신문사에도 알리고, 교단에도 알리고,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용식 목사가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는 가운데 하도 악한 일을 하고, 이거는 이제 2024년 9월 29일, 이단 만들기 1년 전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자신의 교회에서 한 시간 넘게 말씀 사경회를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를 거짓 선지자다 해갖고 각종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모욕 이런 말을 이제 해놨어요.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또 집사회 등에서 진용식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로 고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소장을 다 써갖고 왔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아유 이런데 시간 쓸 시간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이제 하고 유보를 이제 시켜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영상 49분 50초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사탄이 만든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모든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 순복음 모든 교회는 개혁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누가 만든 성경 보고 있어요? 답은 뭐예요? 사탄이 만든 성경을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허위 주장을 이제 펴고 있는 겁니다. 1시간 35분 57초에, 자, 보세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존한 성경이 있고 킹제임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성경은 사단이 변개시킨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으니까 이건 완전 허위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 42분 10초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단 연구하면서 정동수처럼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고 아주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람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간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그냥 그대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죠, 이게. 54분 24초에는 이 내용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단 교리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11조 폐지론, 구원파고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은 11조 폐지론 같은 거 다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11조 폐지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서? 신학교에는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은 드려야 된다. 구약에도 11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허위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 10분 거기에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천지하고 비슷한 놈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해서 저를 명예훼손 모욕이죠. 이거 외에도 그냥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 이런 영상을 유포해서 만들고 그러고선 2단으로 만든 그런 작업을 그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자, 결정적인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고 이제 한다 보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쓰는 그 목회자들 이런 거 모든 거 알고 저한테도 알리고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들이 좀 찾아가서 진영식 목사가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게 이게 다 잘못된 얘기니까 저나 우리 킹제임 성경 쓰는 그런 목회자들 하는 얘기가 아니니 가서 좀 만나고 오겠다. 아유, 뭐 가서 만나든 뭐 하든 뭐 제가 만나라 뭐라 할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진영식 목사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3명인가 4명이 목사들이 찾아가서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아니, 당신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유포하고 있는 정동수 목사 관련 이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다. 이건 말씀 보전학회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거지. 우린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 진용식 목사하고 고광종 목사하고 또 한 명인가 세 명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동석을 했다는 거. 진용식, 고광종 하면 남중노회잖아요. 근데 그날 구정민 목사 이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서 목사들이 뭐라고 이제 증언을 했냐. 그래서 나에 대해선 신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지한 신학적 검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정동수를 무조건 이단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정동수를 쫓아내지 않으면 당신들도 다 이단 만들 거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그렇게 목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단을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이단을 만들겠다고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야기하고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오늘 인용한 모든 직책과 사실 적시는 합동 측에서 발간한 공식 보고서, 또 한국교계 언론의 공개 보도, 그 다음에 황교학 박사의 이단 감별세대 한국교회 대사기극, 여기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규학 박사가 지은 이 책, 한국교회를 30년 동안 농락한 이단 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 이 책과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이단 관련 이 사례를 근거로 볼 때 한국 대형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 이런 직책은 돈과 관련된 인사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동일한 사람들의 노회를 통해서 이단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헌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합동 측에서는 누가 주로 이단 헌의를 하냐. 합동은 진용식, 고광종 등이 포함된 남중노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여기 이 황규학 박사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단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단들은 이런 병폐를 속히 없애고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한 지역 사람들 똑같이 이단하는 사람들이 2년, 3년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냐. 그리고 좀 무식한 사람들 좀 다 제거하고 공부도 좀 하고 영어도 좀 하고 세상과 좀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으로 앉혀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소명기회도 전혀 없이 이단이다, 이단성이다 결정하는 이 야만적이고 미개한 일을 이제 그만 멈춰야 되지 않겠냐. 이거 여러분 유튜브로는 이런 모든 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 알거든요. 이게 누가 잘못이고 누가 이단인지를, 누가 돈 받고 이런 일들 행하는지를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에 치를 떨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하고 교단들이 좀 변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명기도 한 번도 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나 이단이다 이렇게 신분에 때리고 해서 이단을 만드는 이런 일은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요 근래 세계 최대 무슨 대형교회 목사가 7년간 불륜을 저질렀다 해서 그 불륜 상대가 해놓은 그 동영상 그 녹음 파일이 그냥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가서 한번 뭐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예요. 또 부활절 예배 때 대통령 앞에서 목사가 아첨하는 거 봤잖아요. 그 목사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합동 측 합동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3년인가 4년 전에.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이게 한겨레 신문 보도예요. 이 목사가 가장 좌편향된 좌파 방송이 CBS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CBS 잘잘법. 거기 이사장으로 선임이 돼서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지금 현직으로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교회 현실이다. WCC 이것도 장로교에서 제일 크다는 그런 교단,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낙태, 뭐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목사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목사들이 문제 덩어리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아, 지금 좌우도 모르고 있으니 목사들이. 아, 공산주의는 좌 아닙니까 여러분? 좌. 좌는 유물론이에요. 그 유물론을 지지하면 됩니까 목사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었는데 예레미야 5장 30절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저질러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타난 징조가 뭐예요? 여기 대언자들은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거짓말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 판사들인데 판사들이 법대로 안 하고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이런 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유다가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이 땅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 이후에 충만히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요 유튜브 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 거기에 무료 성경 신청할 수 있는 링크에 가셔서 한번 좀 보고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한번 좀 판단도 해보시고 거기는 자료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옳고 그른 것, 올바른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 가운데서 무언가가 잘못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한번 가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취하는 그런 택하는 그런 모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